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향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같이 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좋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을 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니, 그걸 다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앞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면 집사님 이거 하시면 됩니다. 왜 다 따라서 하세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정의감에 특별히 더 투철한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세워져 있는 그 기준에 약간이라도 어긋나게 되면은 바로 지적이 들어가죠. 틀린 것을 잘 못 봅니다. 잘못된 것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중에 한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한 30여 명 되는 교육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분이 제일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집단이 목회자 집단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또 교훈하시는 내용이요. 거지 근성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도 목회자 집단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역을 하라. 부지런히 사역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5시부터 저녁에 10시까지 근무 일정을 짜고는 눈코 뜰 새 없이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교구 식구가 한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또 새가족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바빴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사실 제 얼굴을 못 봅니다. 저는 아이들 얼굴, 잠자는 얼굴만 잠깐 보죠. 저녁에 12시경에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는 잠시 잠을 자고 새벽에 4시 반까지 교회로 출근을 해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일일이 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 5시 반에 신방을 갑니다. 매일 한 가정씩 신방을 했는데요.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들을 늘 파악을 해서 그 시간에 가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7시경에 집으로 들어와서 잠시 씻고 아침 식사를 하고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럼 9시에 조회를 합니다. 전체가 다 모여서 조회를 하고 바로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저녁 10시가 되면은 다시금 교회에 다 모여서 종례를 합니다. 종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있었던 사역을 다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는 시간이 11시 반에서 한 12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잠을 자죠. 그러니까 초주검이 되어서 잠을 잡니다. 새벽에 4시경에 일어나서 챙겨서 또 4시 반에 오는 이 생활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월요일 되면은 쉴 수 있는 월요일 그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퍼질러서 하루 종일 잠만 자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더불어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당시 담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뭔가 지적을 할 것만 같아서 실수한 것이 없어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워낙에 정의감이 투철한 분이셔서 교역자들의 흠을 잘 찾아내셔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시고 이리 깨이고 저리 채이고 하시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 뵈었는데요. 사랑이 풍성한 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스승의 날이 되면 난초를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3년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더 오래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싶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배운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 되면은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난을 보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라는 전화나 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리 깨이고 저리 채이고 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올해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 난을 보냈더니요. 고맙다라고 하는 문자가 처음으로 왔습니다. 여름에 제가 식구들과 자녀들 데리고 한번 찾아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눈동자를 보니까 이전에는 냉철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눈동자 속에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아주 부드럽게 눈웃음을 지으면서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큰애를 걱정을 했습니다. 고3이 되었을 텐데 고3짜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데리고 간 막내를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돈도 푸짐하게 챙겨서 주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선함과 사랑함과 그리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이 패여져 있었습니다. 많이 바뀐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 목사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과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전에 굉장히 날카로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할 때의 특징이 아주 반듯하고 정의롭습니다. 말을 해도 올바른 말씀만 주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은 그렇게 옳은 말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주변에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반감만 많이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의롭게 올바른 말씀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에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가진 사람들만 많이 키웁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읽은 말씀에서 찾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올바른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그러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 옳은 말은, 그 정의로운 말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것을 외과 의사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들은 어찌 보면 참 정의로운 분들입니다. 골문 상처를 보면은 칼을 가지고 서슴없이 쬐니다. 그리고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의사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잔인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군대를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나와서 닭을 한 마리 잡아보려고 그랬는데요. 닭의 목을 잡고 칼을 가지고 목을 썰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쳐보다가 뻐끔뻐끔 쳐다보고 있는 닭의 눈을 보면은 못 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오시더니요, 그냥 순식간에 탁 쳐서 목에 머리를 목에 각 대가리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의사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냉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픈 부위에 칼을 대어서 살을 자르고 수술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의사가 칼을 들어서 째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의사는 째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자리를 꼬맵니다. 꼬매고 난 다음에는요, 더 긴 시간을 지켜보면서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환자는 치료가 되는 것이죠. 아주 정의로운 분들은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의사와 같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보면은 칼을 들어야 됩니다. 말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째는 것에는 익숙하지만은 꼬매는 것은 잘 못합니다. 꼬매고 치료하는 과정을 모릅니다. 째기만 하고 치료할 줄을 모르니까 상처를 주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바른 말을 했거든요. 올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칠 때에 장단지를 걷어놓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회초리 맞은 그 부위 벌겋게 불어있거나 아니면 터져있지 않습니까? 아이가요 상심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물론 자신이 잘못한 건 아는데 아버지가 때린 그 회초리는 상처로 남는 겁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으면은 그때 뭐 해야 됩니까? 아버지는요 들어가서 그 엉덩이를 까놓고 그리고는 상처받은 그 부위 밝게 부서오른 그 부위 터져있는 그 부위 보면서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안티프라민을 발라줍니다. 그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얼마나 따갑고 아픕니까? 이제 아이는요 가만히 참고 있습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 같지만은요 그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 과정을 잘 모릅니다. 정의로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기는 때렸는데 그 다음 상처를 싸매어주는 그 과정을 잘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모르고 상처만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과정을 하고 나면 아이는 생각을 합니다.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때려놓고 이 상처를 보면서 아파하시는구나. 그래서 상처가 하나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했던 사람의 모습으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옳은 말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상처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심지어는요, 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비참한 것 아닙니까? 예언하는 능력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이 성도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큰 일꾼일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 이 정도 은사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요, 교회의 큰 일꾼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은사가 많았습니다. 교인들 대부분이 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언의 통역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그런 교회였죠. 근데 그 믿음 좋고 열심히 특심인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의 아주 심한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믿음이죠. 나를 통해서 질병이 낫는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은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서로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라면서 다투기 시작하고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다 사도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왜 너희가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아직 아니라는 거죠. 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은사 가지고 있는데 너는 방언도 못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심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러한 저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병고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인 줄 아느냐? 그것 아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너는 그러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은사는 사랑으로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그 종류가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큰 산을 옮길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큰 은사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은사를 제일 큰 은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다 사랑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다 좀 서툽니다. 서툰 사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 큰 심오한 사랑은요, 아마도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저한테서 제가 보았습니다. 자녀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아빠가 대신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요, 자녀를 위해서는 참 고귀한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사랑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녀는요,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자녀로 지내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는 자녀가 많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왜 불행해집니까? 왜 불행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식이 철이 덜 들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문제는 자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주고자 하는 그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러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것이 4절 말씀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요,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모님들을 한번 자신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 참고 있습니까?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잘 참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서툴러서 그런 것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이 돌아온 탕자,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돌아온 탕자, 이 모습을 보면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성숙한 사랑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유산을 다 달라고 하는 그 철없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재물을 주면은 이 재물과 함께 망해버릴 것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견뎌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재물을 주면은 이 아들이 나가서 철없는 아들이 다 재물 탕진해버리고 가난하게 되어서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를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믿음, 그래서 믿어주었습니다. 견뎌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참 이 아버지가요, 참으로 성숙한 사랑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자녀에게 예의 있게 행동을 했는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내에게 내가 예의가 있게 행동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명령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와 더불어 너무나 친근한 아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명령하고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도 부모이고 남편이지만은 무례한 자녀들보다는 무례한 부모님들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예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러한 훈련, 이 연습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너무 서툽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너무 힘들죠. 상처 주는 것은 너무 쉬워서 잘 하는데 사랑을 주는 것은 어색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15가지가 있습니다. 이 15가지는 다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 온유함, 시기하지 않음, 자랑하지 않음, 교만하지 않음, 무례히 행치 않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 성내지 않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진리와 함께 기뻐함, 모든 것을 참음, 모든 것을 믿음, 모든 것을 바람, 모든 것을 견딤. 여러분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 연습을 하다가 보면요, 자녀들이 바로 딱딱 세워져 갑니다. 곁길로 좀 나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아라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 텐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서툰 사랑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으로 저를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40여 명의 여성 셀 리더들을 모시고 주황산의 야외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참 주황산 저는 처음 갔는데요. 참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주황산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가면은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기도를 다 하고 버스에서 우리 성도들을 주황산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보내는데요. 시간을 실수했습니다. 시간을 2시간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1시간 걸어 올라갔다가 1시간 내려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2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2시 50분까지 버스에 도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니까 가면서 물건 구경하는 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가는 분, 사진 찍으면서 또 제잘제잘 막 하면서 가시는 분들 올라가다가 보니까요. 한 시간쯤 지나니까 우리 임원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하산할 시간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 시간 걸어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시간 내려와야죠. 근데 제가 딱 보니까요. 400m만 더 가면은 폭포가 있는 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내려가는데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종종 걸음으로 막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400m는요 평지의 400m는 다릅니다. 어쨌든 막 올라가는데 몇 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도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올라갔습니다. 원래 저는 산을 참 좋아하고 잘 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폭포에서 사진도 찍고 뭐 사진 찍어드리기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요 30분밖에 안 남은 것입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올라왔는데 이제 30분을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뭐 저는 뭐 자신이 있었으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 몇 분에게 뛰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막 뛰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옷은 왜 그렇게 무겁고 이 그 운동화 활동화 뭐죠 이 등산화는요 왜 그렇게 또 무거운지 뛰어 내려오는데 사람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잘 뛰지도 못하고 가다가 보니까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전경이 또 있는 겁니다. 사진을 또 찍어야 되죠. 그러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내려왔습니다. 뛰어 내려오는데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을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막 달려서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막 달려가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 앞에 권사님 한 분이 서서 시간을 재면서 목사님 2분 늦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차 앞에 서서 우리 성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차에 다 탔는데요. 10분을 기다려도 세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20분을 기다려도 세 분이 안 오시는 겁니다. 30분을 기다리니까요. 저기에서 막 흘레벌떡 달려오는 세 분을 보았습니다. 그 세 분이 버스에 오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다 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세 분이 버스에 타는 그 순간에 버스에 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 같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박수 속에는요. 사랑이 있었고 용서가 있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셨는데요. 그분들이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시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에도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죽지 않고 잘 오셨다고. 너그럽게 저를 그날 늦게 오신 분들은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서툰 사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우리 인생을 은퇴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사랑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그 사랑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랑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에 있을 때에 용서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하여서 오래 참음을 연습하고, 사랑을 위해서 온유함을 연습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연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께서 메리어트 호텔에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이름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복 받을 겁니다. 메리어트 호텔에 갈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메리어트 자꾸만 잊어먹으셔서 생각을 하나 해내었습니다. 아, 메리아스. 여러분 메리아스 아시죠? 메리아스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메리어트가 생각이 날 것이다. 메리아스 막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메리아스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모실까요? 기사분이 물어보는데 이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저기 속옷 이름인데요, 난닝구. 예. 난닝구 호텔로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기사 양반이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 메리아스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자를 보니까, 아, 당신 대단하다고, 어떻게 이 메리어트 호텔을 찾아오셨냐고, 내가 난닝구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요, 이 기사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난닝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저는 전설의 고향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를 타면서 안절부절 못해 하시면서 고민을 하시더니 전설의 고향 갑시다. 그러는데요, 이 아저씨가 그냥 웃으면서 찾아갔습니다. 어디를 가셨냐면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인데요, 이 할아버지는 생각이 안 나서 전설의 고향. 저는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유부초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력이 좀 딸립니다. 그래서 유부초밥이라고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아내에게 그럽니다. 그게 그 모자 쓴 거 있죠? 그거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아내가, 아, 유부초밥 다 압니다. 사랑은요, 사랑은 짜증내지 않고 참아주는 겁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좀 실수를 해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중시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능력보다는 사랑에 익숙한 일꾼들, 능력보다, 은사보다도 사랑에 익숙한 일꾼들. 그래서 찌르지 말고 포근하게 품어주시고 용서해주는 데 익숙한 그러한 일꾼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놀란 일들을 능력있게 사랑함으로 큰 은사를 가지고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우리가 찌르고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랑에 익숙하게 도와주셔서 꿰매고 치료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데 익숙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서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나 때문에 기쁨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